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딴 교회에서 설교를 하나 지금 그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32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는 그 야곱이 20년 동안 타양살이를 했고 이제 마침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라반의 안색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되고 이제 위협을 야곱이 느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쫓아서 이제 떠났습니다. 라반을 떠났는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한 일주일 쫓아서 따라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간섭을 하셔서 이제 그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야,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위협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이까지가 3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2장은 막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라반을 이렇게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래서 오늘 이제 32장에는 이제 그 에서를 야곱이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들을 했나? 또 어떤 대책을 야곱이 세웠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또 야곱이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32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대책을 세우는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대책을 세우는 내용들이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끝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마침내 얍복강 그 나루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과 실험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살피실 때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지금 야곱은 에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이제 에서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곱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시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폈는데 이전에 또한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언제인 줄 기억나십니까? 언제시죠? 언제 또 찾아오셨죠? 뭐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이제 그 언제 또 찾아오셨느냐? 그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 하룻밤 보냈습니까?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봤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언약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날 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갈 때 또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 보시니까 이제 뭐가 깨달아집니까? 야곱이 이동을 하면 누구도 같이 이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도 같이 이동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약간 이제 은혜 받는 그냥 표정을 좀 지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야곱이 이동하면 하나님의 사자들도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하셔서 많은 곳으로 이동하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시느냐? 하나님의 사자들도 같이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도대체 에서가, 형 에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그 마음이 어떨까? 바뀌었을까? 풀어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적대적일까? 그 다음에 에서는 지금 부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가난할까? 얼마나 야곱이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람을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사람을 보내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주 에서에게 알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야곱이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느냐? 우리가 주의 종, 주인의 종 에서에게 이러니까,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이게 야곱이 보낸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당신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400명 거느리고 에서가 오는데 환영하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해치려고 오는 거겠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환영하러 오겠습니까? 아니면 해치려고 오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그래도 추석 명절인데 동생이 잘 됐다고 해도, 그리고 과거에 감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부자 됐다고 400명 거느리고 피켓 들고 가실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뭐 마음 좋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환영이 아닙니다. 환영한다면 그냥 가까운 가족들, 또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신다면 그들 정도 불러서 가볍게 환영하러 나와야지. 무슨 환영을 하는데 400명 거느리고 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거의 막 절망을 합니다. 야, 마음이 안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를 해치려고 군대도 400명이나 준비했다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나에게 오는구나. 야곱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습니다. 이때까지 결국 벌었지만 그 모든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에서가 자기를 해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는 대책을 강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1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를 두 대로 나누자.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그 사이에 뒤에 남은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합니다. 두 때로 나누자.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구절에 뭐합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제대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머리 굴려놓고 그 다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때 보험은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보험용 기도입니다. 생명보험, 안심보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왜이 말을 할까요? 왜이 말을 야곱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곳에 온거 내가 오겠다고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중반부에 내가 내 지팡이 하나 갖고 이 요단강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말로 하면 빈털터리, 빈손으로 건넜는데 20년 만에 저 돌아올 때는 하나님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에는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는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제 한마디로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이 와서 나를 몰살시킬까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저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에서가 와서 몰살시켜버리면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런 정도의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저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또 13절부터 뭐합니까? 이제 그날 밤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뭐합니까? 또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또 머리를. 이제는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이제 형한테 내가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엄청난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누구하고 비슷하죠?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는 뭐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해놓고 또눈 뜨면 계산하잖아요, 계산. 그래야 이제는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아무도 선물을 왕창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선물을 준비하는데 14, 15절에 보면 염소들도 나오고 양들도 나오고 소들도 나오는데 전체 몇 마리냐? 550마리 더하기 새끼들입니다. 이 정도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에 암소, 뭐, 그 다음에 양, 그리고 또 낙타, 그리고 염소, 이런 한 550마리 풀어놓으면 우리 본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550마리. 엄청난 양의 가축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물량 공세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 엄청난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세 대로 나누고 그리고 각 대, 거기 제일 앞에 서 있는 그 종들에게 이제 이 멘트를 준비하게 합니다. 말을 준비하게.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 3분의 1을 갖다 주면 그 에서가 물일 거 아닙니까? 에서는 성도님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죠? 먹는 거에 약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형은 팥죽을 보면 사죽을 못 썼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돈 보면 사죽을 못 쓴다. 아마 야곱이 그래 생각했을지 몰라. 그래서 에서한테 보내놓고 그 에서가 묻겠죠.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잘 보시면 20절을 한번 17절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런 멘트를 준비를 시킵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누구 것이냐 이거. 그러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야곱이 자기의 주인 되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멘트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에서의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겠죠. 이제 좀 풀릴까 말까. 그런데 또 두 번째 뭐가 오면 두 번째 때가 또 도착해. 또 왕창 주어집니다. 그러면 또 에서가 이건 또 뭐냐 이거는. 그러면 또 나와요.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우리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때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갔는데 또 세 번째 때를 보내요.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이것까지는 또 뭐냐.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성도님들 이 작전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에서가 적대적인 마음이라면 그 세 개의 때를 칠 동안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서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꼼수의 대가입니다. 꼼수의 대가. 아마 요즘 같았으면 거의 나 꼼수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에 옮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이 선물입니다.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게 제가 원문을 보니까 뜻을 너무 많이 죽여놨어요. 원문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예물로 잘 보십시오. 예물로 형의 얼굴을 덮어버린 후에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선물을 갖고 형 얼굴을 덮어버린 후에 어떤 과거의 쓰라린 기억도 능히 덮을 만큼 선물로 그 다 덮어버린 후에 내가 그때 형 만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물로 얼굴 도배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덮는다는 말이 뭐냐? 푼다는 것, 덮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덮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주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덮는 것처럼 야곱은 무엇으로 덮으려고 했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선물로 형의 그 얼굴을 덮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그날 밤을 보내는데 이제 세 개 때 예물은 먼저 보내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야곱이 마지막 22절 23절을 보면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냥 배 이렇게 태워서 보냅니다. 자기만 혼자 남습니다. 성도님 이제 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제 이 말씀 보면 지금 야곱이 형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로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얼굴을 선물로 도배할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평화로웠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에서가 아무리 큰 적대감을 가졌어도 이 정도면 될 거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했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게 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어떤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것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24절에 보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기분으로 보셔야 돼요. 이래가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도 하겠죠. 근데 갑자기 막 우리 약간 음향을 넣으면 휙 하면서 있잖아요. 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시커먼 게 뭐가 보이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누구를 들이닥치느냐? 야곱을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야곱과 소위 한판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씨름은 우리 원문으로 보면 정말 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씨름을 하게 돼. 갑자기 시커먼 게 하나 나타나서 야곱 붙잡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게 꿈인지 생신 헷갈리겠죠. 그래서 또 야곱도 20년 동안 그 들판에서 놀았으니까 한가닥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 붙잡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승부가 안 났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자기가 야곱 입장에 한번 대보셔야 돼요. 지금 좀 쉬려고, 이제 내일이면 애써 만나야 되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쉬려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놈이 나타나서 자기 막 싸움을 벌입니다. 그럴 때막 처음에 시시거렸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그런 질문이 안 생겼겠습니까? 이놈 도대체 누구야, 누구 이거? 이놈은 누구야? 그러면 생각이 떠올랐겠죠? 조금 전에 떠나갔던 라반. 이 간사한 라반이 평화협정 맺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는 뭔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놈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또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했는데 벌써 뭔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나 혼자 있는 거 알고 들이닥친 것인가? 이거는 에서한테 온 건가? 야, 라반에게서 온 건가? 그래서 싸우면서 도대체 이놈은 뭐야?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성도님들, 그러면 싸우다 보니까 라반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에서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싸우면서 한 번도 야곱은 져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속였고 에서도 이겼고 라반도 이겼습니다. 누구한테도 야곱은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팽팽하다가 갑자기 26절을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이제는 뭐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 야곱의 이전 번역은 환도뼈입니다. 지금은 허벅지 관절, 이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관절을 강하게 내리쳐버려요. 뻑 맞는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팽팽하다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힘을 그냥 잃어버려요.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고 야곱의 인생도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악뜻같이 붙어서 나안 졌는데, 이제 그 어떤 엉덩이뼈 한방 허벅지 관절 꺾이면서 게임은 끝났죠. 졌습니다.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지면 끝입니다. 이제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해라. 나 이제 그만하자. 게임 끝났잖아. 나로 가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잘 보십시오.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싸움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 못 갑니다. 못 가게 할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싸우다가 지금 야곱이 이야기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싸울 때 도대체 이놈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누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분이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거는 뭐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결국 자기의 환도뼈가 꺾여지고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분, 자기를 넘어뜨린 이분이 누군가 이제 야곱은 알게 돼. 눈이 빨개지게 돼.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분에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 그분들의 나타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과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죠? 모세에게 40년 동안 망명 생활하던 모세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너의 불은 꺼지지만 내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서막입니다. 야곱의 불은 꺼졌습니다. 인간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출애굽을 그 어떤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군대의 장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바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 똑똑하고 바른 말만 했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찾아오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근본적으로 굴복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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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은 온 땅을 채우고 있다.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자신만만했던 이사야도 굴복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그 사람과 그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야곱과 싸워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분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런 분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언제나 보험입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느냐? 그에게 오셔서 싸움을 거시고 마침내는 그의 환도뼈를 꺾어버리셔서 그를 넘어뜨리시는 분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야곱과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속에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찾아오셔서 실험하시고 싸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인 걸 알고 그가 이렇게 그 위골되어진 다리, 그걸 이렇게 쓰러지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고백을 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 그럴 때 축복해 주시지 또 그것을 왜 이름을 묻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 이름 뭐야?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 잡는 자입니다. 저 누군고 하면 아버지 발꿈치 잡은 놈입니다. 저 누군고 하면 내 형의 발꿈치 잡은 놈입니다. 나는 누군고 하면 외삼촌의 발꿈치 잡은 놈입니다. 나 아버지 속인 놈이고 형 속였고 삼촌 속인 놈입니다. 바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고백하도록 만드셨어요. 저 나쁜 놈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고대하면서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이거는 이제 결국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어떤 뜻으로 우리가 보기 쉬우냐, 하나님과 싸운 사람, 영어로 하면 struggle against God, 하나님과 싸운 사람.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신 목적이 뭐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게 하는 겁니다. 꺾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적해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strugg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 이 험악한 세상을 야곱 자신의 지혜와 방법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70인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로 이 이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는 강하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미래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는 존귀하고 강하고 참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때 29절에 야곱이 이제 이렇게 또 묻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이거 무슨 뜻이죠? 네 일이나 신경 쓰라, 이런 뜻입니다. 그건 네 질문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마지막에 거기서, 바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에게, 자신의 방법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야곱에게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싸우시고 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를 꺾어버리셨을 때 그가 축복해 주십시오 울며 사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야곱이라는 그 회개와 고백을 받으시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마침내는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서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30절 31절에 이제 마지막인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브니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 참 멋있지 않아요? 밤새도록 싸웠는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얼굴. 내가 그 캄캄한 밤에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 캄캄한 밤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역설이죠. 대낮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 칠흑 같은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 그가 이제 브니엘로 지나갑니다. 에스를 향해 브니엘을 지날 때 성경에 아주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해가 돋았고 새가 돋았고, 이거는 뭐죠? 아침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이제 야곱의 생에 있어서 마치 AD와 BC를 가르는 것처럼 그의 삶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의 새아침을 맞이하면서 에스를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한쪽 뼈가 탈골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었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뼈는 꺾여졌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접니다. 앞으로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뼈는 꺾여졌어. 이제는 한쪽으로는 불굽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 이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야곱의 삶은 무엇이냐? 환도뼈는 꺾여졌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야곱의 삶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이 추석인데 참 추석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참 힘든 날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거의 아마 해마다 목사님 주석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한계, 초라함이 어쩌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명절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었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참 고통스럽지만요, 이때까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맞습니다. 위기를 주님은 새로운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일을 겪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 당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오래 겪으신 분들은 힘듭니다. 해결될 줄 알지만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얍복강 나루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고 우리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 머리에 이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브니엘의 새 아침이 비춰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